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복음이 뭔지, 복음이 왜 중요한지, 그거를 계속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맨 처음에 1장서부터 우리가 살펴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주부를 좀 가지고 계시고 또 이렇게 노트를 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이 뭔가, 복음이 다른 복음이 있구나, 또 가장 중요한 계시가 뭔가, 이렇게 복음이 계속 연결되는 그 주제를 우리가 살펴보시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보는데, 복음과 동시에 우리가 매여있는 종의 삶이 아니라 자유케 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게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같이 연결시켜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거늘 육체로 마치겠느냐? 굉장히 강한 말씀이죠. 이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을 사는데 오히려 예전에 세상에 유치한 시스템으로 돌아가서 살겠느냐? 세상의 성공에 매여가지고 세상의 어떤 자기의 성취욕을 만족시키는 그 생활로 돌아가겠느냐? 거기엔 자유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해나간 것을 우리가 쭉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이 4장으로 들어오는데, 4장에서는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살게 된 이 자유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지, 결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보게 하는 그렇게 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잘할수록 자유를 안다, 이렇게 말씀을 붙였어요. 사람이 태어나야 잘하잖아요. 태어나고 그 다음에 잘하고, 잘하면 잘할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자유를 알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근데 잘한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기 시작하는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잘 아시죠? 니고데모. 예수님을 찾아온 산헤드린 회원이었던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오죠. 니고데모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그 커뮤니티에서, 뭐 그 전체 국가죠, 나라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또 낳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또 나올 수도 없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니고데모는 아직 태어나고 자라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매우 지식적으로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을 하면은 그가 말하는 것을 사람들은 다 귀를 기울였어요. 그가 생각하고 또 실행하는 그런 모습에 사람들은 주목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게 영향력이 있었던 지도자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 영적 출생도 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자, 그런데 그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야 한다는 말씀을 주신 거는요, 니고데모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보다 더한 축복이 사람의 인생에는 없는, 영원히 귀정하고 참된 축복이 되는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다시 나야 한다는 그런 말씀은 하나님 자녀로 다시 난다는 말씀입니다. 자,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될까요? 사람이 그 사람을 낳았기 때문에 사람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낳아주셔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지는 일, 즉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는 복은 복 중의 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 입양된다, adoption, 그런 얘기를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죠? 실제 우리 사회에서 살면서 어떤 adoption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요, 영적으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입양이 된 그런 경우예요. 근데 이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그 복이 어떤 것인지 오늘 우리가 볼 거예요. 그 복을 알아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시작된 새로운 삶을 우리가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바울사도는 이렇듯 율법과 어떤 약속의 그런 차이, 축복과 저주의 차이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이 4장에 와서는 이 입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백을 얼마나 알고선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고백이 담고 있는 그 축복을 제대로 깨닫고 있는가. 그거를 이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기 너무 큰데 갈라디아 교회는 오히려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한 그 복을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 스스로 저주스러운 일을 못하도록 하나님 은혜와 성령의 지혜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을 상세히 알려주고 있어요. 짧은 부분이죠. 1절부터 7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매우 소중하고 깊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야 자라죠. 자라나야 인생 자유를 경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양자가 되는 진리를 알지만 그 축복을 정말 영혼 깊이 간직하고 매 순간 기억하며 사는지 살펴보시는 그런 축복된 예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영적 진리가 하나님의 양자, 뭐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거 믿는 거지. 예, 맞습니다만 거기에는 깊이가 있어요. 성경의 모든 진리는요, 어린아이들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알게 된, 어린이가 알게 된 그 진리를 더욱더 깊이 파고들면 성경에 아주 능통한 학자도 평생 걸려도 다 경험하지 못하는 깊이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은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는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 J.I. 패커라는 성경학자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과 연관해 가지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어떤 사람이 기독교에 관해 바르게 알고 있는지 평가하려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그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진리를 마음에 잘 새기고 있는지 살펴보면 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기독교에 관해서 뭐 알고 있다고 그래요? 제대로 평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뭐 심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평가를 하는 건 중요해요. 그죠? 모든 일의 평가는 중요한데 바르게 알고 있는지 평가하려면 두 가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가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과 또한 그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그 진리를 마음에 얼마나 잘 새기고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매 순간마다 살아가는지 살펴보면 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 그리고 그 하는 기도의 생활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관, 어떤 것이 가치 있고 어떤 것이 성공이고 어떤 것이 실패고 어떤 것은 피해야 되고 이 모든 인생관이 바로 이 진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진리를 얼마나 제대로 가지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사실은 그 진리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지 그거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나는 단언합니다 라고 이제 아이 패커라는 분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도서문고에도 이분이 쓴 책이 있죠. Knowing God, Loving God, 그 시리즈로 있습니다. 아주 크리스천 클래식이에요. 이제는 클래식이 된 그런 책입니다. 너무도 좋은 책이에요. 읽기는 쉽지 않지만 좋은 책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듯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은혜가 너무도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요. 너무도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 양자로 삼으시는 이 문제에 어떻게 개입을 하셨는지 오늘 말씀이 그걸 얘기해요. 삼위의 하나님이 모두 다 관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양자가 되는 이 신앙 진리와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연결하셔서 일하신 그 진리까지 한데 연합해서 전하게 되는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소중하고요.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때에도 정말 소중한 말씀이에요. 진짜와 가짜는 무슨 일에 진짜와 가짜일까요? 그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예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해서 크리스찬이 되는 건 아니에요. I'm Christian이라고 얘기해도 너 you are not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당신이 뭔데 내가 그렇다는데 아니라고 그래. 성경이 얘기하니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삼위의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리가 있다면 그런 사람이 아무리 자신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무의미하겠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펴보실 말씀 보면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 모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양자로 삼으시는 일에 관계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 어느 한 분이라도 부인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온전히 자기가 입양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얘기를 할 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크리스천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몰몬이 자신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죠. 그들이 알고 있는 삼위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유타주로 많이 이사하라고 광고가 많이 나오던데 하여간 그래요. 또 여호와의 증인은 어떨까요? 여호와의 증인이 크리스찬이라고 주장해요. 그런데 아무리 주장한다고 해도 크리스찬이 되는 건 아니죠. 왜 그렇죠? 그들은 성령 하나님도 인격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 머물러 있으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들은 유일신 여호와만 섬긴다 이런 식이 몰몬 아니에요. 아니 여호와 아닙니까? 여호와의 증인. 그러니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삼위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크리스찬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또 투산에요. 유니티 처치라는 것이 있어요. 한 요즘엔 좀 늘었어요. 7개, 8개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유니테리안, 유니티.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그 유니티 교회가 여기가 아니라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거기 이제 그 유니티 그 처치에 제가 이제 방문한 적이 있어요. 거기 북스토어들이 예전에는 다 있었어요. 그런데마다 책을 팔아가지고 자기들이 아는 어떤 그런 저자들, 유니티를 섬기는 그런 저자들이 쓴 책을 빽빽하게 해놓고 사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의 비즈니스죠. 근데 거기 책 보면은 다 우리의 어떤 느낌, 감정, 어떤 그런 경험에 가는 것만 즐비하게 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얘기하는 건 없습니다. 얘기할 수가 없죠. 성경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삼위의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무리가 있다면 아무리 자기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크리스찬이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잘 보는 그런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과연 우리의 고백이 삼위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그 일에 어떻게 관계되는지 나는 바로 알고 있나?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잘못된 어떤 그런 이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지 않아요. 한 분 한 분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을 하고 나는 입양됐습니다. 양자입니다. 영적인 그런 양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지만 그 고백의 깊이를 제대로 마음속에 간직하고 매 순간마다 그 고백을 다시금 돌이키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한번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면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는 일에 관계하셨는가. 그건 바로 양자로 우리를 삼는 뜻을 세우신 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뜻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셨지만 그 내용이 그것입니다. 잘 보시면 제가 한번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조금 금방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자녀가 아버지가 정해놓은 때 이르기까지는 종과 다름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종과 다름이 없고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의 이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저희들의 생각으로 금방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당시 사회를 배경 삼고 전했던 말씀이에요. 즉 로마 시대 배경입니다. 그 로마 시대 때는 아무리 아버지 자녀라고 해도 아이가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자라는 동안 상속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그런 상태를 가르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와 같이 우리도 갈라디아 교인들이죠.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서 종노릇했다 그래요. 어릴 때에는 종노릇했다. 아니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인데 성도들인데 그런데 종노릇했다는 말이 뭔가?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이전에 살았던 때는 종노릇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거듭나지 못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되지 못했을 때 상태는 뭐냐면 세상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노릇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는요, 단지 유대인들이 모세율법 아래 살던 상태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같이 이방인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이방인들이잖아요. 갈라디아 교인들 구성원들 속에 있었던 이방 출신들 또는 양자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있는 그 사람들이 예전에 세상 유치한 교훈 밑에 종이 되어 살았다는 말이에요. 세상 유치한 교훈에 대한 얘기 많이 하죠. 초등학문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예, 유치한 교훈이다. 유치한 교훈이 뭘까요? 우리가 예전에 유치한 교훈 아래서 종노릇 했다는 이 말이 뭐냐면 설명이 8절에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한 절 더 넘어가는 건데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네, 시작.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하였지만, 자, 잘 보세요.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그것들이 하나님인 양 섬기며 종노릇했던 삶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초등학문, 유치한 교훈은 사람의 마음을 끌어서 마치 하나님인 양 행세했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좌우로 끌고 다니었던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질비한 종교들, 미신들.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 점쟁이집에 몇 번 찾아가 보셨나요?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점쟁이집에 안 가는지 몰라도 타로 카드 같은 거, 또 카니발 같은 데 가가지고 그런 거 보는 크리스천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애들도 그냥 궁금해서 보는 거, 타로 카드, 타로점 같은 거. 그러니까 이렇게 종교나 미신, 또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행세했던 것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영향력이겠죠. 어떤 사람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데 그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 사람의 영향을 끼치는 대로 빨리빨리 맞춰가지고 적응하고 사는 것처럼 하는 거. 뭐죠?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행사하는데 거기에 종노릇하고 살았잖아요. 지식적인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계속 축적했던 그런 지식이 나를 만족시켰지만 그게 어느 순간인가 나를 오히려 장악하고 하나님 행사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또 경험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험도 그런 면이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초등학문 유치한 교훈이라고 얘기를 해요. 비교할 때 유치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아는 그 일보다 모든 것이 유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던 사람들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건져내시고자 하나님의 때에 누구를 보내셨나요? 아들을 보내셨어요.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즉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너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 노예 노릇하던 우리들을 자기 양자로 삼으시기 위해 그 아들이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거는요, 누구의 계획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거룩하신 뜻이고 사랑과 자비이신 하나님의 주관하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은 굉장히 멀리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러면 더욱더 친근하게 있고 성령님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시는 분처럼, 그런데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렇게 사람을 향해 선하심을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사람을 살리시는 계획이에요.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축복으로 옮기시는 그 계획이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때요? 우리 안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막연히 하나님에 대한 멀리 있는 그런 생각, 그런 데서 우리가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멀리 계실 것이 아니라 너무도 친근하게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공동체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간섭하시는 주님.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는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그와 같은 축복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양자 되는 일에 어떻게 관계하셨나요? 우리가 4절을 읽었지만은 그거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나셨어요. 그리고 율법 아래에 놓여지셨습니다. 자,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의 아기들과 다를 바 없이 한 여인에게서 낳게 되었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율법 자체이신 하나님인데요, 만유의 창조주 통치자 되시는 주님이 스스로 율법 아래에 자신을 놓으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목적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율법 아래에서 완전한 복종과 성결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법 자체이신 아들 예수께서 그렇게 율법 아래에 놓이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죄의 사함을 위한 율법이 요구하는 것, 완전한 제물, 완전한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을 십자가에 바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율법 아래에 있게 되신 모습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사함을 위한 완전한 제물이 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아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양자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치르신 값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수 있는 거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계획하심과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버지라는 말을 할 때 저희들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무한히 부어주시는 자비, 다함없이 주신 희생으로 인한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이러한 신앙 고백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모든 세계관을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관을 가지고 본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자유하게 됩니다. 세상이 뭐라 그래도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어떤 아이덴티티에 우리 자신을 구겨서 처박고 맞춰가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오히려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이 무너진 것을 막아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는 더 힘있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듯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일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해요. 아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 뭐 하셨을까요? 한번 보세요.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자, 성령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접하게 하셨죠. 먼저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에 반응하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그죠? 여기 보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면서 또한 더욱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친근히 알고 그 정을 느끼고 또한 동행할 수 있게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양자로 되는 일에 관계하셨고 또한 양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하는 삶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텅 빈 상태에서 내가 막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알아가거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고백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사는 삶이 된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이 말씀대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님 안에 성령이 계세요. 이걸 우리가 고백을 하고 우리가 분명히 확신을 할 때요 우리가 어떨 때는 우리가 뭔가 숙제를 푸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는 것만큼 깨닫게 된 만큼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와 같은 일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우리가 더욱더 알게 됐으면 그 다음 단계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하시기 시작하세요.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는 그 일에 이렇게 깊이 관계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단들이 뭐 나는 예수를 안 믿고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는 그런 소리하고 뭐 성령은 어떤 그런 인격의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force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도 I am Christian이라고 얘기하는데 맞습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만약에 우리가 이 삼위의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바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깊이 기도해 보세요.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에는요 기쁨과 감사와 자유함과 친근함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삼위의 하나님 때문에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종으로 사는 게 아니죠. 눈치 보면서 주인 뜻이 뭔지 간신히 추측하면서 사는 상태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자녀예요. 죄사함 받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자녀의 주위가 되었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고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지위가 됐는데도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지 못하면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돌아왔어요. 그죠? 그 누가복음 15장 말씀 잘 아시잖아요. 탕자가 돌아왔는데 그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집에 돌아와서 살게 됐는데 아버지가 다 회복시켜 주셨죠. 그죠? 반지도 끼고 신발도 끼우고. 그렇죠? 다 회복시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돌아온 탕자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눈치만 보고 있어요. 저는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낯선 자입니다. 뭐 이런 말만 하고 도대체 힘이 없어요. 나와 같이 네 아버지 집에서 할 일을 하자. 아닙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맨날 그러고만 있어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의 바람직하지 못한 버전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정말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그런 사랑, 아버지 회복, 아버지께서 지위를 회복시키신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떳떳한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만족할 줄 알아요. 아버지의 집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일 외에 아버지의 비즈니스에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지금 살게 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풍성한 삶을 놔두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꾸만 거꾸로 다시 세상에 출세 욕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 자랑하는 기준, 율법에서 나를 만족시키고 율법에서 내가 성취하는 그 생활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돌아가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아 그래도 세상에서는 지금 이런 것도 있어야지, 이런 것도 좀 견주고 뭔가 내세울 게 있어야지, 다 거짓말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7절 말씀이 이 오늘 아주 결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자, 아까는 종의 얘기를 했어요. 어릴 적에는 종이다.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고,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고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신 것이 있다면 이제는 상속자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 언제나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기도도 달라진다고. 그 J.I. 페크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기도도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세도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동기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프레셔 속에서도 우리가 전전긍긍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아버지께 나아가서 필요한 은혜를 기쁨과 담대함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 자녀입니다. 죄에 매여서 무기력하게 종노릇하던 과거에서 이제는 우리가 아들과 딸로서 종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상속자로 살게 됐어요. 상속자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상속자는 뭐예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힘차게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자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이 눈치 보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꿔가는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을 바꿔가는 일을 해야 되죠. 어떻게 바꿔가죠? 기도와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활동하는 생활 터전들 있잖아요. 가정 있잖아요. 교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일하는 생업 터전이 있잖아요. 그 같은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는 삶을 우리가 살 때 세상을 바꿔가는 거예요. 세상을 바꿔간다고 해가지고 막 무슨 뭐 거대한 혁명을 일으키거나 무브먼트 그런 거 아닙니다. 성도인 삶 속에 이미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주님이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이제 주저하겠어요? 그 살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죠.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축복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엉뚱하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일을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서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한 이 신앙생활이 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또다시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어두운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버려 두실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성도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으세요? 성도님 삶 속에 참으로 고난스러운 그런 일이 있으세요? 뭔가 내가 원하는 일이 있는데 잘 안 되는 일이 있으세요? 다 주님 앞에 나와보세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분명히 임하도록 우리 같이 구하시기 바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것을 너무도 잘 아세요. 그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이 개입하시는 모든 일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일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구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는 사실은 교회라는 자체의 의미가 그거예요. 주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공동체 한 지체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지체들을 통해서 더욱더 드러나는 것,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를 제자가 되고 제자를 세워가는 일도 그 같은 일 아닙니까? 그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주님의 마음은 너무도 심플해요. 명료해요. 사람이 복잡하게 만들 뿐이에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냥 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순종하고, 그런 순종을 기뻐하고 함께 격려하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인 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